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도 보이시죠? 이병철 선교사님 가정 함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344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 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진입했을 때요, 격렬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이 어느 정도 맞춰질 쯤에 땅 배분을 하는데, 그런데 분배받는 방법이에요, 제비뽑기였습니다. 왜 제비뽑기를 해야 했는가? 우리는 이 이유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정성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공정하다는 말은 획일적이다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만약에 12지파에게 똑같이 100평씩 나눠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획일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정하다는 것은 그것과 좀 다릅니다. 민수기의 그 땅 분배 원칙을 보면 사람 수가 많은 지파는 땅을 많이 주고 사람 수가 적은 지파는 땅을 적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분배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조차도 제비 뽑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제비 뽑기를 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나이가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하든 공통점이 있는데 철저하게 자기 본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분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제비뽑기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피상적인 이유이고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정복한 것을 힘껏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가진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땅을 분배하고 나눠주었다는 말은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 땅 분배의 원칙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즉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분배했다는 말은 이 땅, 그들이 지금 진입하는 가나안 땅의 절대 주권자는 다름 아니라 그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도 아니고 이 땅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중요한 속성이 이 안에 나타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진짜 복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내가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진짜 복이다,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확대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나아가서 이 백성들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갈렙은 제비 뽑는 방식을 제쳐두고 산지를 요구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갈렙의 요구조차도 들어가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근거로 한 요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땅을 주었는데 이게 자기 기분이라든지 혹은 정탐 동기생이라는 조건 때문에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따라서 그 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은 이 원칙들을 보면요, 결국 메시지는 뭐냐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24장 중에서 땅 분배 기사가 15, 16, 17, 18, 19 이렇게 해서 이제 무려 6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땅을 분배하는 것. 근데 오늘도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요, 이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한국말로 발음하기도 힘든 어려운 단어들이 쭉 나오는데 성경에 무려 6장이나 이렇게 한국말로 발음하기도 어려운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내용을 뭐하러 성경에 기록해 놓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을 제쳐 두고라도요,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이 6장에 12지파에 해당되는 분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80%에 해당되는 분량을요 단 두 지파에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 중에서 무려 4장은 두 지파에 관한 얘기고요, 나머지 두 장은 10지파를 뭉뚱거려서 그냥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80%에 해당되는 두 지파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 두 지파는 다름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읽었지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 대한 얘기가 80% 나오고요, 나머지 20%는 10지파가 땅을 이렇게 분배받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성경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에 들어있는 그 메시지를 들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정론하면 여호수아 전체가 24장인데 14, 15, 16, 17, 18, 19 6장에 걸쳐서 땅 분배 원칙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 14, 15, 16, 17장 이 80%에 해당되는 것이 유다지파와 요셉지파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교회를 처음 다니신 분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아, 이 두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대표적인 지파들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기록해 놓았나 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는요,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일단 대표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두 지파에 대해서 유독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왜 이 두 지파에 대한 얘기를 이토록 길게 기록해 놓았는가? 우리는 이 메시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연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네 명의 아내 중에서 유독 사랑했었던 아내에게서 낳은 자식인데 너무 야곱이 사랑해서 요셉은 채색 옷을 항상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게요, 형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의 17살 되는 해에 형들에게 자기가 꿈을 얘기해 주는데, 형님들 꿈속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둘러서 절을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그때 그 꿈의 의미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늘푸른 공동체 우리 자녀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17살쯤 되면요 눈치가 있을 나이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면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냥 말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형들이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또 합니다. 그 다음 꿈 얘기인데요. 형님들, 내가 꿈을 또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때 형들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그냥 뚜껑이 막 열리려고 합니다. 루벤을 비롯한 형들의 눈빛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눈빛이 오가면서 형들이 무언 중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적어도 언제 한번 손 좀 보자. 형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채색옷을 입은 그 얄미운 녀석이 형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들판으로 이렇게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들이 기회가 지금이다. 그래서 형들은요, 요셉의 보호의 상징이었던 이 채색옷을 벗깁니다. 그리고는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언제나 옷이 나옵니다. 이 옷 때문에 고난이 많이 있죠. 채색옷이 벗겨지고 또 그가 옷 때문에 누명을 쓰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때 유다가 딱 나타납니다. 유다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의 죽음을 막으려고 대신에 죽이지 말고 상인에게 팔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알 수 없는 고난의 인생을 걷습니다. 그는 자기가 왜 도대체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감옥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 감옥에서 유력인사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고 드디어 국무총리의 영화로운 옷으로 갈아입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여기서 경계해야 하는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결국 국무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얼뜻 생각할 때 아,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셨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최고의 절정은 애굽 총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공지향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입니다. 요셉의 일생에 있어서 클라이막스가 된 것은 총리가 된 그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일 뒤에까지 읽어보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상태는 뭐냐 하면 총리가 된 그 위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그곳으로 보내셨는가를 깨달았던 그때, 그리고 그것을 고백해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가를 요셉이 고백해내는 그때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클라이막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서 경제정책을 펼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7년 가뭄, 7년 풍년을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7년 풍년이 들 때 곡식을 전부 다 사드립니다. 그리고 7년 후에 가뭄이 왔는데 기근의 범위가 얼마나 컸든지 요셉의 고향 땅까지 소식이 갑니다. 이때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좀 사오라 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형들이 돈을 준비해서 이집트로 옵니다. 그런데요, 이 형들이 이집트로 도착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기적 같은 장면이 벌어집니다. 이제 형들이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들의 동생인 줄 모르고 요셉 앞에 주아리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요셉이 이들을 딱 보면서 자기들의 형님들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형들과 요셉의 만남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단번에 형들에게 아는 척하지 않고 몇 가지 시험을 합니다. 너희들 정탐꾼이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말하죠. 아닙니다. 우리 곡식 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무엇으로 증명할래?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가족 상황에 대해서 물으니까요,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이 연로하신 아버지와 고향이 있고 우리 동생 하나가 있는데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해내려면 형제들 중에서 한 명을 남겨두고 베냐민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형제들이에요. 벌쩍 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은 지금 그 남아있는 그 베냐민 그 아들은 연로하신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아들입니다. 베냐민 위에 형도 없어졌는데 만약 베냐민마저 데려오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살지 못합니다. 라고 형들이 말합니다. 이에 요셉이 그러면 모두 다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자 할 수 없이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있고 형들이 곡식을 사가지고 터덜터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도중에 돌아가다 보니까요, 곡식과 함께 자기들이 지불했던 돈다발이 간에 들어있는 겁니다. 무슨 함정이 있지 않나 형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하는데 야곱이 벌쩍 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베냐민까지 가게 할 수 없다. 요셉도 그렇게 없어졌는데 베냐민 가면 나 안 된다. 근데 이때요, 르벤이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르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서모, 그러니까 빌하와 간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자식입니다.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았던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요, 르벤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이 두 아들을 제 손으로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르벤이요, 그렇게 말할 자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르벤의 입에서요, 자기 아버지를 위한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다시 유다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유다가 나타나는데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다는 오늘 이제 여호수아 본문에서 땅 분배의 상징적 지파로 앞세워진 그 유다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게도 자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베냐민 꼭 데려오겠습니다. 베냐민이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존재인 것을 내가 압니다. 꼭 데려올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야곱의 입에서요,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창세기 43장에 가니까요, 야곱이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움켜쥐고 사기치고 자기 것만 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야곱의 입에서 자기 생명과 같은 아들을 살아올지 죽어올지 기약 없는 길을 따라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잃으면 잃을 것이다. 이것은 생사의 경계를 넘는 그 즈음에서 굉장한 어떤 결단의 고백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야곱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마침내 이스라엘로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그가 얍복강에서 씨름하여서 이름을 받았지만 성경에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이 교차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포기하고 싶은 것들을 움켜쥐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완성되는 순간인데, 마치 이 고백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연상시켜줍니다. 이삭을 바치면서 아브라함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섭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궁궐 깊은 방에 들어가서 통곡합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던 자기 친동생입니까? 그런데 아직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곡식을 주어서 보냈는데 요셉이 또 하나 시험을 합니다. 형제들 중 한 사람 주머니에 잔을 숨깁니다. 그리고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 돌아가는 형들을 청지기를 시켜서 검문하는데요, 그 잔이 베냐민 주머니에서 나오게 하고 베냐민이 잡힙니다. 형제들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가 잡히는 것도 안 되지만 베냐민이 잡히면 안 되는데 베냐민이 잡혔습니다. 왜 베냐민이 잡히면 안 되냐면, 이유는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직결된 아들이 베냐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일이 또 벌어집니다. 이때 유다가 또 나옵니다. 세 번째 등장합니다. 유다가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담보로 잡으십시오. 제가 애굽에 남아서 종살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은 꼭 가야 하니까 보내주십시오. 요셉이 이 고백을 듣고 오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어떤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요셉은 그 조금 전 유다가 베냐민은 꼭 가야 하니 보내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도 자기 인생에 일어나고 있었던 이 고난과 힘듦에 대해서 다 해석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형들의 입에서 어떤 고백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던 자기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요셉이요, 자기가 결국 이집트로 와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것이 어떤 하나님의 경륜이었는가를 알게 되는 지점은 이 유다의 고백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형들에게 요셉이 자기를 알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왜 여기에 있었는지를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드디어 형들에게 말합니다. 이 고백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이 총리가 된 것이 인생의 절정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그 먼 곳까지 형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요, 형들과의 몇 번 만남을 통해서 요셉이 뭘 느꼈냐면 자기 자신만 달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형들도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요셉이 확인하지 못했지만 아버지 야곱도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르면 이를 것이다 라는 고백하는 야곱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것이요, 예전에 야곱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 앞에서 했던 말들은 왔다 갔다 몇 번 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요셉이 지켜보면서 이것은 그냥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형제애가 발휘되고 있다는 것을 요셉이 안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럴 수 없는 형들이었습니다. 이 형들은요, 틈만 나면 물어뜯고, 틈만 나면 죽이려 하고, 틈만 나면 찌르고, 틈만 나면 상처를 내던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너희들의 삶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과 같은 그런 삶들을 살았던 이스라엘이 광야의 시간이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후에 요셉의 옷에 동물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짐승들이 요셉을 물어뜯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로 슬퍼하는 척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날부터 아버지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셉 앞에 서기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속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쳤지. 그때 뭐가 쉬었지. 우리가 동생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이 마음이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좋은 일이 많아서 인생이 깊어지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하면서 좌절과 절망과 눈물과 한숨과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만나면서 인생의 깊이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깊어졌습니까? 매일 생기를 잃은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를 대면하고 자책하고 수없이 반성하면서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이들이 깊어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셉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변했던 그 형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자책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형님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야곱의 고백처럼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나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생명의 문제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이란 게요, 아주 다양하고 복합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는 말 속에는요, 많은 눈물의 사연과 우열곡절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살기 등등하고 늘 남에게 상처주고 찌르기만 했던 이들이 오랜 칠곡의 세월을 지나서 풍성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가슴을 가지게 되었고요, 형제들 대신에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목숨까지 담보로 하겠다는 각오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려는 아들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생명을 구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한 이 말이 우리가 얼뜻 보기에는 이 당시에 가뭄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형들이 너무 힘들어서 오니까 이 형들의 생명을 이제는 그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하려고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면의 뜻은 하나님은 결국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좌절과 환난과 이해되지 않는 삶의 여러 가지의 삶을 재료 삼아서 진료 삼아서 마침내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형제를 그렇게 바꿔 놓으셨고 요셉을 그렇게 바꾸셨고 야곱을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이어서 요셉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내가 재수가 없어서 팔려왔거나 기구에서 내 인생이 꼬였던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요, 요셉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신의 위치가 갑자기 미션의 자리로 바뀝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적의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재해석된 것입니다.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구나. 요셉이 고난의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그의 형들은 눈물을 흘리고 자책하면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책하고 눈물 흘리고 아버지를 보면서 죄수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요셉을 잃음으로 사람의 생사 문제를 초월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난 후에는요 가해도 피해도 의식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누구는 가해자고 그 전까지는 누구는 피해자였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자 그 모든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곳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인간의 사명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뜬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땅 분배에 있어서 유다 지파와 그러면 요셉 지파를 앞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한다. 내가 했다. 요셉의 형들이 한 것이 없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이다. 유다와 요셉이 상징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영화로운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고요. 요셉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창세기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서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무려 80%에 해당되는 곳에 할애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그 고백과 요셉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할애되고 땅 분배의 원칙에서 이야기가 된 것은 가나안 땅에서의 너희들의 삶도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만들 것이고 내가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극단적인 예를 하나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역대 1등 복권 당첨자들을 조사한 통계인데요 조금 극단적이긴 합니다. 근데 98%가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가정이 깨졌고 나머지 2%는 행방불명이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돈이 들어오면 시간이 남습니다. 사람이 돈이 생기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부터 죄 짓는 길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과 시간으로 사치할 여유가 없는 것을 복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내 인생의 고난을 복으로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유다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삶의 원리를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 그냥 모든 것이 해결되는 무지개가 막 이렇게 피어오르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런 삶이 없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도 여전히 눈물과 한숨과 절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버티고 내일도 견뎌야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다른 점은 결국 하나님은 그 땅에서는 우리를 그러나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렇게 그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한국교회 성도들이 버려야 할 신앙관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신앙생활을 자꾸 내가 뭔가를 해드리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지금 있는데 꼬마들 데리고 공공장소에 가보면요,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만지고 어지럽게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잖아요. 우리가 뭘 자꾸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걸 제자리로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충분히 보았습니다. 뭐냐면 병들고 상한 심령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고백과 함께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고난이 결국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놓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해 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리는 개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그분의 성품과 본질과 이렇게 연합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지불하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행복의 승리를 취하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로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땅의 주인이, 우리의 삶이라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가나안 땅에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